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첫날 공식 일정이 친교 만찬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후 7시께 하노이 메트로포텔 호텔 1층 베란다 룸에서 원탁 테이블에 앉아 친교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등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후 6시 30분께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에서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배경으로 서로 악수를 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불신과 오해의 적대적인 낡은 관행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 했지만 우린 그것들을 다 깨버리고 극복하고 다시 마주 걸어서 260일 만에 하노이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게 돼 반갑다며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더 빠른 진전을 원하고 있지만 자신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은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또 그보다 더 성공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위대한 지도자 아래서 아주 잘할 것으로 믿으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에서 공군기를 동원해 공습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는 27일 자국 공군기가 카슈미르에서 인도 전투기 두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 공습을 가하자 인도 공군기가 파키스탄 영공을 침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복이 아니라 파키스탄이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파키스탄은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양측이 어젯밤 국경 통제선 주변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이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45명, 반대 182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표결에는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는 상권 분립에 따른 의회 예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일부 상원의원들은 상원 표결 앞둔 이 결의안에 대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이 새로 개발한 다목적 무인 전투기를 27일 공개했습니다. 보잉이 호주에서 개발해 공개한 보잉 에어파워 티밍 시스템은 한 번 연료를 넣고 최대 3,700km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 전투기의 길이는 11m이며 전투시 유인 항공기를 따라 나란히 날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전투기는 일반 유인 항공기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잉사는 새로운 전투기가 일반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하며 항공모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인전투기는 2020년에 비행을 시작할 예정이고 주로 호주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무함마두 부하리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행사인 만큼 행사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은데요.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는 천년의 역사가 넘는 고도시로 1887년 이후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중심지가 됐다가 1940년대에는 일본의 점령하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1945년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전 주석이 일본으로부터 베트남 민주공화국 독립을 선언한 것도 바로 하노이인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북베트남의 수도였다가 1976년 통일 베트남의 수도가 됐지요. 과거 김일성 북한 주석도 하노이를 두 차례 방문해 호찌민 당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노이는 또 베트남의 경제성장을 가져온 경제개혁 개방정책인 노이머이 정책의 심장부이기도 한데요. 베트남은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199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후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의 경제성장이 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이룬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북 정상회담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베트남 출신 미국인들의 감회와 미국과 베트남 관계의 변화 과정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6도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낮 최고 3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11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12도, 함흥은 영하 3도에서 1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도에서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존 메이어의 노래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린다고 노래하는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틀째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국의 갈등 수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이어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무슬림 자치정부가 들어서면서 내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초론의 첫 소식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긴장 상황이 더 고조되고 있군요.
네, 파키스탄 공군이 27일 새벽에 인도 공군기 두 대를 격추하고 조종사들을 생포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MIG-21 전투기 한 대가 손실됐고 조종사는 임무 중에 실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네, 격추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네, 인도와 파키스탄 접경 지역인 카슈미르입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전투기 두 대 중에 한 대가 파키스탄 지역에 추락했고 또 다른 한 대는 인도 지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대변인은 또 파키스탄 공군 전투기의 공격은 이 파키스탄 영공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이 생포한 조종사의 모습도 공개를 했다고요?
네, 파키스탄 정보부가 생포했다고 주장한 인도 조종사 중에 한 명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가 곧 삭제했는데요. 이 영상에는 피 묻은 얼굴에 두 눈이 천으로 가려진 조종사가 자신을 공군 중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보부는 또 추락한 채 불에 타고 있는 인도 공군기의 영상도 공개하면서 파키스탄 공군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면서 온 나라가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적었습니다.
네, 바로 전날에는 인도 공군 전투기들이 파키스탄을 공습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복 공격이었던 걸까요?
네, 그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외무부는 보복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 손실과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군사적인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도군도 파키스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인도군도 파키스탄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고 인도 지상군이 격추한 전투기는 이 파키스탄 통제선 안쪽에 추락하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자, 파키스탄은 전날 인도의 공습 피해 사실도 부인하고 있죠.
네, 인도군이 26일 새벽에 이 파키스탄과 인도 분쟁 지역인 이 카슈미르를 사이에 두고 사실상 국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제선을 넘어서 파키스탄 내 테러 분자들의 훈련소에 대해서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10여 대 넘는 전투기들이 1톤 넘는 폭탄을 투하하면서 20분 넘게 공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이 공습으로 매우 많은 수의 테러 분자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런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인명, 물적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도는 왜 파키스탄 내 테러 캠프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겁니까?
네,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인 자이시의 모하마드가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른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 경찰 병력 2천여 명을 태운 버스 행렬에 대한 자살 폭탄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 공격으로 40명 넘는 인도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후에 자이시의 모하마드가 자신들이 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인도와 파키스탄 70년 넘게 줄곧 대립하고 있는 관계죠.
네. 원래는 한 나라였는데요. 1947년 영국에서 각각 독립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앙숙 관계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인데요. 이렇게 서로 공습을 주고받은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 태생적으로 인도는 힌두교,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갈등이 심각하고요. 여기에다 카슈미르 지역을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지금까지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핵 보유국인 두 나라가 서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전면적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하지만 양국이 서로 무력은 과시하면서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인도 공군기 격추 사실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인도 외무부 역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상황이 악화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27일 TV로 중계된 성명에서 인도를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로 초청한다면서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사의를 반려했군요.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7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의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25일 밤에 인터넷 사회관계망 인스타그램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발표해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하루 만에 봉합된 양상입니다.
네, 자, 로하니 대통령이 자리프 장관에게 사의를 반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로하니 대통령은 이 서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묘사한 대로 당신은 미국의 광범위한 압박에 맞서는 선봉에 서 있는 진실하고 용감하며 신실한 사람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의를 받아들이는 건 국익에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한다고 적었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이 언급한 최고 지도자란 이란의 실권자이면서 최고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말하는 겁니다. 로하니 대통령 서한은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에도 게재됐습니다.
네. 자, 그럼 자리프 장관이 로하니 대통령의 반려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네, 자리프 장관은 이날 이란을 방문한 아르메니아 총리와 로하니 대통령 회담에 배석했는데요. 이란 관영 TV는 자리프 장관이 아르메니아와 두 건의 합의문에 서명하는 걸 방영하면서 자리프 장관이 이란 최고 외교관의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리프 외무장관이 왜 돌연 사의를 표명했던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자리프 장관이 사의를 밝힌 당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이란 혁명수비대가 준비한 건데요. 하지만 외무부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27일 이란 정치권의 지지를 받는 자리프 장관이 이란의 모든 외교 정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이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자리프 장관은 서방 세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네, 자리프 장관은 온건파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을 도와서 서방 국가들과 지난 2015년에 전격 체결한 이란 핵 합의의 1등 공신으로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에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현재 이란 핵 합의는 사장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란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가 복원되고 경제가 악화하면서 로하니 대통령 그리고 자리프 장관 등 이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란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갈등이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이번 일을 통해서 이란 내 중도 실용 정부와 강경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 더 첨예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번 자리프 장관 사임 해프닝은 이란 정치권에서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마찰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거라면서 하메네이가 어느 한쪽을 택하는 기로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드디어 자치지구가 들어섰군요.
네,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 섬에 들어설 임시자치지구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은 이슬람 임시자치정부인 민다나오 무슬림 방사모로 자치지구가 26일 입법, 행정, 재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자, 자치지구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네, 이 지역 최대 이슬람 반군 조직인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의 지도자인 알하지 무라드 에브라임 씨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주 무라드 에브라함 씨를 자치지구 임시수반으로 임명하면서 민주주의를 수립해 나갈 걸 주문했는데요. 그러면서 방사모로인들뿐만 아니라 영내 거주하는 모든 필리핀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항상 힘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이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 필리핀 정부는 뭐 반세기 넘게 싸워왔다고요?
네, 필리핀은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지만 이 민다나오 섬 등 필리핀 남부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요. 이 지역 여러 이슬람 반군 단체는 거의 반세기 가까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면서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계속된 내전으로 민다나오 섬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2만 명이 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위험지역이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치정부를 수립하게 된 겁니까?
네. 지난해 7월에 두테르테 대통령이 13,000km에 달하는 지역에 이슬람 자치지구를 설립하도록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은 2014년에 필리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무기를 내려놓고 정부를 도와서 자치지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저 오랜 내전으로 지역 경제도 매우 낙후돼 있다고요.
네. 임시 자치정부가 관할하게 될 지역에는 430만 명가량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의 절반가량이 빈곤에 시달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임시과도정부는 정부로부터 특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 일부 천연 자원도 관리할 예정인데요. 과도정부는 낙후된 사회기반 시설과 경제발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자치지구 지도부는 어떻게 꾸려졌습니까?
네, 당국자의 절반 이상이 모로 해방 전선 관계자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직은 80개 자리에서 불과 5개만 얻어서 불만을 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다나오 섬은 모로 해방 전선 외에 크고 작은 이슬람 반군들이 준동해온 지역인데요. 일각에서는 필리핀 정부의 이런 지도부 인선이 영내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민다나오 섬에는 반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20개 넘는 무장 반군 조직이 있습니다.
네.
예, 자치지구 임시 수반으로 임명된 무라드 에브라함 씨는 앞으로 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을 중심으로 이들 반군 조직들을 설득하면서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반군들 역시 권력과 지분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중에 대표적인 반군 단체가 마우테 그룹이죠.
네, 이슬람 순위파 급진 무장 세력인 IS 추종 세력인 이 마우테 반군은 지난 2017년에 민다나오섬 마라위시에서 이 정부군과 5개월 넘게 교전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두테르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까지도 이르렀는데요. 이 마우테 반군은 자치지구 지도부 구성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아부샤야프도 유명한 반군 조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부샤야프는 중동의 IS 조직과 연계된 반군 단체로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테러 조직입니다. 특히 외국인 납치와 참수 등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걸로 악명 높은데요. 지난 1월에 술로 지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교회 공격 사건 모두 아부샤하프가 자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부샤하프가 자치지구 건설에 항의해서 이 폭탄 공격을 자행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치지구가 들어서긴 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아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은 이들 반군뿐만 아니라 현지 원주민들, 기독교 주민들까지 다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이런 다양한 계층들을 아우를 만한 지도력을 발휘한 경험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마이클 코언 씨가 27일 연방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26일 치러진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흑인 여성 두 명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연방 하원이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베트남 하노이를 주목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27일 연방의회에서 진행된 청문회가 눈길을 끌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가 이날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는데요. 워싱턴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 4시간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코언 변호사가 나오는 청문회를 공개로 하냐 비공개를 하나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날 청문회는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TV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코언 변호사가 26일에도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증언했고 또 28일 다음 날에는 이 상원 정보위에서 증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위 청문회는 둘 다 비공개입니다. 미국 언론은 코언 씨가 지난 26일 증언에서 자신이 과거 의회에 위증한 것을 사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27일 진행된 하원 청문회가 큰 관심을 끄는 이유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통령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코언 변호사가 어떤 말을 할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코언 씨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뿐만이 아니라 취임 후에도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를 소상하게 증언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날 증언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코언 변호사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I regret the day I said yes to Mr. Trump. I regret all the help and support I gave him along the way.
네, 코언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자의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증언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자, 항목별로 이제까지 나온 그 증언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네, 먼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러시아 정보기관이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이걸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사법당국은 위키리크스가 관련 자료를 폭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 씨가 연관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스톤 씨가 이 문제로 위키리크스 측과 접촉한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언 변호사는 지난 2016년 7월에 스톤 씨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성추문이 났던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이미 밝힌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I am providing a copy of a $35,000 check that President Trump personally signed from his personal bank account on August 1st.
네, 여성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고 입막음용으로 자신이 지급한 돈의 일부를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지난 2017년 3월에 수표로 줬다고 코언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16년 여름에 있었던 이 트럼프 타워 미팅도 관심거리인데 코언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나요?
네, 트럼프 타워 미팅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와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현 백악관 선임 고문 그리고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폴 매너포트 씨가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를 만난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임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코언 변호사는 2016년 여름 트럼프 주니어 씨가 아버지에게 이 모임이 준비됐다고 보고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코언 씨는 또 트럼프 타워 건설권과 관련해서 연방의회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코언 씨는 과거 의회 증언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트럼프 타워 건물을 세우는 계획을 러시아 측과 먼저 논의하다가 지난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중단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가 그해 6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나서 이 코언 씨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언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그 뒤 돌아가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이를 모른다고 거짓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진행하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이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정부가 지난 대선 기간 전후 내통했다는 의혹이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말이 나온지 궁금하군요.
네,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의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Mr. Trump is all about winning. He will do what is necessary within which to win. And experience.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라도 일할 사람이란 겁니다. 그 밖에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자산을 크게 부풀리기도 했는데 세금 보고를 할 때는 또 오히려 축소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이날 코언 씨 증언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로저 스톤 씨는 위키리크스 문제를 2016년 여름에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했다는 코언 씨 증언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직접 얘기는 없는데요. 하지만 27일 하노이에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 마이클 코언은 불행하게도 나를 위해 일한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사기와 거짓말로 최근 주 대법원에 의해 자격을 정지당했다. 또 나와는 관련이 없는 나쁜 일을 했다. 그리고 형량을 줄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부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큰 도시인 시카고에서 26일 중요한 선거가 있었군요.
네, 이날 시장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흑인 여성 후보 두 명이 결선 투표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리 라이트풋 후보 그리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토니 프렉윙크 후보입니다. 라이트풋 후보는 17.5% 득표율로 9만 표를 얻었고요. 프렉윙크 후보는 16% 득표율을 보이면서 8만 2천 표를 얻었습니다.
네, 시카고 시장 선거는 다득표자가 승리하는 방식이 아닌 모양이군요.
네, 이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합니다. 이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 투표는 오는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이번 시카고 시장 선거에는 모두 14명이 출마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결선 투표에 오른 두 후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먼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라이트풋 후보는 연방 검사와 시카고 경찰위원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즉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트풋 후보는 외부인을 자처하면서 이 시카고에 존재하는 부패 그리고 비농률을 뿌리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라이트풋 후보와 결선 투표에 오른 이 프렉윙클 후보는 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지난 1991년에 시카고 시 의원에 당선됐고요. 2010년에는 쿡카운티 의장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시작될 때 프렉윙클 후보가 가장 이름이 알려졌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또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참모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프렉윙클 후보가 시카고 주류 정치권과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자신의 선거 진영에 기부하기도 한 사람과의 관계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렉윙크 후보 그리고 라이트풋 후보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결선 투표에서 이기면 시카고시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시장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시카고 시장은 이 중앙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람 이메뉴엘 시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이메뉴엘 시장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 이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는데요. 이미 시장직을 연임 중인데 지난해 9월에 이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간 시카고 시정을 두고 좀 구설이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뭐 부패 문제도 불거졌고요. 또 경찰의 과도한 폭력 사용 등 구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이메뉴엘 시장이 결국 3선을 포기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하원이 이번 주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하원이 27일과 28일 각각 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 처리하는데요. 두 법안은 모두 이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신원 조회 강화를 위해서 두 법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먼저 27일 이 표결에 붙여질 법안은요. 이 사적으로 총기를 거래할 때에도 반드시 신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는 총기를 거래할 때 모두 신원조회를 하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기존 법은 현행법은 연방 면허가 있는 총기 판매업자나 수입업자 그리고 제조업자가 총기를 팔 때만 연방법에 따라서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으로 총기를 팔거나 총기를 전시하고 파는 쇼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건데요. 하지만 새 법안은 이런 사적인 총기 거래에서도 모두 신원조회를 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네, 신원조회는 그럼 모두 예외가 없이 적용되는 건가요?
예외는 있습니다. 뭐 가족에게 총기를 선물로 주는 거는 이 총을 받은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신원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또 사냥터나 사격장에서 총을 주는 것도 이 총을 쏠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역시 신원조회가 필요 없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번째 법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갔나요?
네, 28일 다뤄질 이 하원 법안은 신원조회 기간을,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최소 1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요청한 뒤에 그러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한 10일은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새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총기 규제 강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역시 환영하는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총기 규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기존 법에 이 허점이 많았는데 새 법이 이런 허점을 막을 것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흑인 교회에서 이 9명이 살해된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이 용의자가 총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총을 구매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내 총기 소유자 5명 가운데 1명은 총을 살 때 이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그럼 새 법안에 반대하는 쪽이 말은 어떻습니까?
네. 뭐 정확한 전국적인 총기 등록부가 없으면 이 신원조회 강화가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새 법안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신원조회를 강화한다고 해도 이 많은 사상자가 나는 총기 난사 사건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 이 총기 난사 사건, 이 사건의 용의자도 신원조회를 모두 통과한 다음에 총을 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두 법안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뭐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는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본조비의 노래입니다. 우리 뭐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산을 옮길 수도 있어요. 라고 노래하는 Because We Can 들어보시죠.
just another grain of sand.
Oh, yeah.
I wanna be the one you run to when you need a shoulder. I ain't a soldier.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부터 이틀에 걸쳐 만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2차 정상회담에서 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베트남 출신 미국인들은 이번 회담을 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을 맞아 마련한 특별 기획보도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is heading for Hanoi, Vietnam, for his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Now, Kim Jong-un arrived here earlier today. He arrived at the Malia Hotel in the Old Quarter, which is where he's staying for the week.
미국 내 베트남계 주민들은 최근 국제뉴스 머릿기사에 오르내리는 북한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수많은 역사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First, they fought outsiders. While the North Koreans fought with the U.S., the Vietnamese fought with the
French. 두 나라 모두 공산 국가인데다가 전쟁을 치렀고 남북으로 분단된 경험까지 똑같다고 VOA 베트남어 방송 팸 야오 국장이 설명합니다.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을 했고 북한도 미국과 전쟁을 했는데요. 전쟁 이후 양상은 달랐습니다.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은둔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반세기 넘게 폐쇄적인 곳으로 남아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여부입니다. 1975년 베트남전 종료 이후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습니다. 1979년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고 1980년대엔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한 영향인데요.
And then Vietnam almost went bankrupt. So bad in the early 80s, Vietnam decided to open.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팸 야오 VOA 베트남어 국장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깨닫고 최대한 많은 나라와 교류를 시도했는데요. 베트남 당국은 국제사회에 합류할 핵심 관건이 대미 관계 개선임을 파악하고 대화에 나섰습니다. 몇 년에 걸친 교섭 끝에 1995년 미국과 베트남은 전격 수교했는데요. 이후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대미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한 건데요. 북한 역시 이런 베트남식 개혁 개방 모델을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t's yours if you'll seize the moment. The miracle can be yours. It can be your miracle in North Korea as well.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해 7월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대미 관계 개선과 그 이후 베트남의 발전을 어떻게 볼까요? 마냥 좋게만 보진 않습니다. 경제만 개방했을 뿐 정치 체제는 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특별히 이런 지적에 더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직후 공산주의 치하를 피해 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떠돌았던 보트 피플, 선상 난민 출신들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관련 단체 보트피플 SOS 대표 웬 딘 탕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I don't think Vietnam is a good role model, a good example for North Korea to follow. Yes, clearly Vietnam has.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은 명백하지만 인권 문제가 여전하다고 웬 박사는 지적하는데요. 따라서 북한이 변화의 모델로 삼을 나라는 못 된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은 베트남이 아니라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베트남계 미국인은 미국과 베트남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교류를 넓히는 과정에서도 아쉬움이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I still remember clearly around that time we pushed very hard for the release of political and religious prisoners.
수교 당시부터 미국은 베트남의 인권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지난 20년간 오히려 퇴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정치 사회적 환경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경향도 미국 내 베트남계 사회 다른 한쪽에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기회를 찾아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베트남계 미국인들도 많은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3년 사이 3천 명에 달하는 비엣큐 해외 베트남인들이 영국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팸 비오의 베트남어 국장 역시 대미관계 개선 덕택에 마음 편히 베트남의 고향에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반기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하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팸 국장은 기대합니다. 관계 개선의 결실로 미국 내 한인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So I would think overcoming the obstacles in the history is one of the hardest thing to do, but without initiating the first step.
베트남이 미국과 그랬던 것처럼 적대 관계라는 역사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팸 국장은 북한에 대해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번 회담은 그 실질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요. 첫 걸음을 떼지 않고는 관계 개선이라는 대장정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은 베트남계 미국인들뿐 아니라 온 세계 누구나 같을 것이라고 팸 국장은 말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특집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베트남계 사회 시각 전해드렸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동안 미국과 베트남 관계 변화 과정을 김정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국과 베트남이 언제 외교 관계를 처음 맺었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950년입니다. 당시 미국은 프랑스로부터 부분적으로 독립했던 베트남 정부와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역사를 좀 정리해보면요. 1954년에 베트남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완전하게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이 제네바 평화협정에 따라 남북으로 분단됐습니다.
네, 미국은 남베트남을 지지했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이듬해 1955년에 이 남베트남에는 미국 후원 아래 응어딘 GM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이 베트남 공화국이 들어섰는데요. 미국은 프랑스를 대신해서 이 남베트남 GM 정권에 대폭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이 벌어졌는데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건 언제입니까?
네, 1964년 8월에 발생했던 이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이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이 베트남 인근 통킹만 바다에서 이 북 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구축함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후에 1965년 2월 린든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베트남 공습을 승인했고요. 이에 3월에 미 해병대의 다낭 상륙을 시작으로 이 미군의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 오래갔죠.
그렇습니다. 전쟁이 오래 끌면서 미국 안에서 반전 여론이 확산했고요. 이 베트남으로부터 명예로운 철수를 내세웠던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1968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이후에 1973년 1월 파리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물러나자 결국엔 1975년 4월에 베트남이 공산화됐고요. 그러면서 베트남과 미국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후에 베트남 경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완전히 단절됐던 두 나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이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됐는데요. 베트남이 1988년 9월부터 미국이 베트남에서 미군 포로와 실종자 유해를 수색하는 걸 허용한 겁니다. 이후에 미국 정부는 1991년 유해 수색 작업을 위해서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네, 자 캄보디아 평화 협정도 미국과 베트남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네, 1991년 10월에 캄보디아 평화 협정이 체결돼 베트남의 캄보디아 개입이 공식적으로 끝이 나자 당시 조지 H.W.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군 실종자 문제에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2년 안에 외교관계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제한을 일부 풀어주고요. 단체 여행이나 사업 목적 여행은 허용했습니다.
네. 자, 부시 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이었는데 단임으로 끝났죠. 그 뒤에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베트남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비슷했습니다. 1993년에 출범한 이 빌 클린턴 전 행정부도 베트남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점차 풀어주는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1994년 2월 클린턴 대통령은 대베트남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풀었고요. 마침내 미국이 이듬해인 1995년 8월에 정식으로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습니다. 또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11월 베트남을 방문해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판반카이 베트남 총리가 베트남전이 끝난 뒤에 베트남 지도자는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수교한 뒤에 베트남 경제가 크게 성장했는데요. 두 나라 간의 무역관계도 좀 살펴볼까요?
네, 두 나라가 국교를 정상화한 뒤 이듬해부터 무역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5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00년 7월에 무역협정에 합의했고요. 이 협정이 이듬해 발효됐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서 미국은 베트남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을 없앴고 또 베트남의 최혜국 대우를 부여했습니다. 국교 정상화 위해 두 나라 무역이 꾸준히 늘었는데요. 1995년에 4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이 두 나라 교역액이 2017년에 540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네. 자, 과거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미국과 베트남. 하지만 지금은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010년에 수교 15주년을 기념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7월에는 미 해군 함정 세 척이 베트남 다낭을 방문했고요. 2013년 7월에는 두 나라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다낭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외교 관계 복원 뒤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됐는데 베트남에 대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된 건 언제입니까?
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입니다. 2016년 5월 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또 고엽지 피해자 보상, 지뢰와 불반탄 제거 지원 등을 통한 과거사 극복, 그리고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통한 베트남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올해로 미국과 베트남 관계가 정상화한 지 24년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두 나라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베트남 인권 문제 같이 이 두 나라 사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 있지만 두 나라 사이 협력 관계가 앞으로도 밀접해지리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베트남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의 인권 문제 제기에 국내 문제에 불간섭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특집으로 베트남과 미국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지루하고 울적할 때 기분 전환하고 싶어지죠? 어두운 기분을 밝게 만들어라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Jazz it up! Jazz it up. Jazz it up. Jazz it up. 이 표현은 재즈 음악처럼 무언가를 신나게 만들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활기차고 좋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s jazz up our office room with some plants. 화분을 놓아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밝혀보자. The candles really jazzed up the whole place. 그 촛불들은 공간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어. I jazzed up my coffee with some cream and sugar. 크림과 설탕을 넣어서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었어. He jazzed up his food with some hot sauce. 그 사람은 핫소스를 넣어서 음식을 더 맛있게 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Let's jazz up our office room with some plants. 화분을 놓아서 우리 사무실 분위기를 밝혀보자. The candles really jazzed up the whole place. 그 촛불들은 공간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어. I jazzed up my coffee with some cream and sugar. 크림과 설탕을 넣어서 커피를 더 맛있게 만들었어. He jazzed up his food with some hot sauce. 그 사람은 핫소스를 넣어서 음식을 더 맛있게 했어. 오늘은 Jazz It Up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